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름으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기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생명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양식으로 남게 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배불리기보다도 주의 말씀으로 배부르고 즐거움을 얻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은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고 영에 속한 싸움이라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6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성경이 다루는 것을 크게 둘로 나누면은 영과 육의 문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과 육의 문제에서 성경은 오직 영의 일만을 생명으로 인정할 뿐이지 육의 일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의 일을 가지고 영의 일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크게 실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를 예로 들어오면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않았느냐면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조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뭐 말씀을 잘 못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것은 전혀 엉터리다, 뭐 이러한 것보다도 육신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에게서는 메시아를 할 수 있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출신 성문도 가난한 목수 아들이고 그 집안 역시 볼품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머리 둘 곳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이 내가 참 크고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랬을 때에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판단 기준은 언제나 육신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이 누군가를 대우한다면은 그들은 모두가 다 육신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우하고 있습니다. 권력 있는 높은 지위를 가졌다거나 돈이 많아가지고 고급 승용차에 번지른 옷을 입고 다니고 겉으로 봤을 때에 뭔가 있는 사람이다, 뭔가 가진 사람이다, 좀 우리하고는 다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줄 정도가 되어야만이 사람들이 굽실거리고 대우를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외모 자체가 볼품이 없고 깨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면은 문 앞에서부터 무시받는 것이 세상의 시각입니다.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그러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대우를 받으려면은 뭔가 가지고 있다는 티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졌다, 높은 자라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것만이 티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참 실감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그 뭐 운동한다고 그 볼링장을 좀 왔다 갔다 하면은 오토바이 타고 가방 들고 쫙 가지 않습니까? 거기 문제가 있어요. 주차 관리원이. 승용차 보호소에 들어오면 격리를 딱 하면서 하는데, 제 들어오면 번쩍번쩍 안 합니다. 그러면 오토바이 쩔 치워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몇 번 그러길래 제가 인사를 했죠. 안녕하십니까, 수고합니다 인사를 했더니 다음부터 저한테 격리하면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세상 기준이란 말이죠.
근데 세상은 있는 자에게 머리 숙이지 없는 자에게는 머리 안 숙입니다. 그게 세상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시각이 교회에서도 보여진다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노골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야고보서에 나오는데 그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오면은 이런 얘기 나오죠.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 상아래 앉으라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육신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을 구별해 대우를 한다면 그것은 곧 죄를 짓는 것이다. 야고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을 무시했다는 것, 이게 죄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조건이 볼품이 없어가지고 그를 무시했다면 결국 누가 무시를 당하냐면 예수님이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볼품없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있었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바로 그런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메시아라는 걸 부인당했는데 어느 날 교회가 어떤 육신적인 그런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구별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당했던 그 일들이 어느 날 교회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 교회에서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영과 육의 문제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이게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과 육의 문제를 위해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영의 문제만이 아니고 육의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으로 가르쳐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 역시도 영의 문제 아니고 우리 육신의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점쟁이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이죠. 성경이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내 뜻대로 예수님에게 내 육신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빌어보겠다는 이런 고집을 버리지를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천국은 포기하고 예수 믿어라 이런 말을 하고 싶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이 뭐냐면은 예수님 보고 내 형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유업을 나와 좀 나누게 해달라 이런 부탁이 있어요. 기억나죠? 아마 그 아버지가 죽고 나자 모든 재산을 형이 다 가로챈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 형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혼자 차지한 재산을 자신과 나누게 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했단 말이죠.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막 들으면서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어떤 막 크고 위대한 능력 있는 그런 말씀 느껴져가지고 아마 예수님을 하나님은 선지자쯤으로 여겼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형에게 명령을 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하는 것으로 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시냐면은 누가 나를 너희에게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이래 책망을 해요. 우리가 세상 이치대로 하면 누가 책망받아야 합니까? 재산을 혼자 다 차지한 형이 도덕적으로 책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단 말입니다. 분명히 피해를 당한 쪽은 동생입니다. 형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형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고 동생에게만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위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동생 보고 탐심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어리석은 부자에 비한 비유입니다. 부자가 밭에 소출을 쌓아놓고 이제 즐겁게 살자 편안히 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 소를 찾으면 내 입양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비유죠. 그냥 그 비유는요 예수님이 갑자기 하신 말씀인 것이 아니고 형에게 말해가지고 재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한 그 동생 때문에 그 비유를 하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동생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동생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왜 형에게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동생만 책망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에 책망 들으려면은 재산을 혼자 독차지한 형에게 탐심이 더 있는 것이지, 다 뺏긴 동생이 뭐 탐심이 있다고 책망을 뭐 할 수 있냐 그 말이죠.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은 형이 탐심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봐서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탁한 너의 탐심이 이런 거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재산을 다 뺏긴 동생 입장이라면 누가 더 탐심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아니고 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 그 말입니다. 형이도 욕심이 있지 않느냐, 형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재산 다 빼앗아갖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자신을 탐심이 있다, 내가 지금 탐심 가지고 예수께 왔다 이런 생각 하지를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다 빼앗긴 그런 동생을 두고 탐심을 물리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결국 어리석은 부자는요, 재산을 다 뺏은 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반대로 재산을 하나도 차지하지 못한 동생에 대한 이야기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재산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그 부자 이야기가 재산을 혼자 갖고 있는 형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동생에 대한, 재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한 동생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말씀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결국 예수님 보시기에, 세상이 말고 예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부자가 누구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 이것으로 지금 어리석은 부자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탐심이라 그 말, 탐심. 성경에서 말한 탐심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더 가지려는 마음을 가질 게 탐심, 이렇게 말합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건 성경에서만 탐심이 아니에요. 더 가지려는 마음,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한 탐심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편안한 인생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갖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부자다 이렇게 일컫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 편안한 인생에만 지금 관심을 몽땅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냐는 것, 이건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 부자냐, 돈 쌓아놓고 즐길 줄만 알았지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은 당장 문제는 하나님과 내 관계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부르신다면 죽음인데, 그 죽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살고 있느냐, 이건 도배시해버리고 편안한 인생을 위해서 더 가져야 한다는 것, 여기만 모든 마음을 두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은 탐심이다 이렇게 일컫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찾아온 동생이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지금 생명을 위해서 오신 분인데,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을 위한 주님과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돌아올 내가 나누어야 될, 내가 가져야 될 재산에만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이고 어리석은 부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면서 어떤 생명 안에서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나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냐, 이건 마음이 없더라는 거죠. 그저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뺏긴 재산 차지하겠다는 이것밖에 없더라는 거죠. 설사 형의 재산을 나눠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혼을 다시 찾으면 그 재산 자기께 되지를 못하는데 그걸 생각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의 구원, 그 천국을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육신에 대해서 말하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높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을 우리 재산에 늘려주고 나를 부자되게 하는 것, 갖고 싶은 것이나 갖게 해주는 것, 이런 분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육의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 어리석은 모습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의 일에 마음 뺏기고 살다 보니까는 영의 일도 육으로 판단해버린다, 그 말이죠. 우리의 육신에 되어지는 그 일을 가지고 영을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2절 보면 잘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말이 있죠. 이 구절을 가지고 순복음교회 조아무개 목사께서 가르치는 게 삼박자 구원입니다. 다 많이 들어보셨죠? 삼박자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 말 그대로 따왔어요. 그걸 따가지고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잘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도 잘 돼야 되고, 그리고 강건한 것, 그게 뭐냐면 육신의 건강,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져야만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죠.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의 일들이 다 잘 되고 몸이 건강한 것, 이게 진짜 구원 안에 있는 것이다. 이건 사기입니다. 노골적으로 말해 사기치는 겁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 요한 3서 3절 4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냥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네,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란 사람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건 진리 문제입니다. 진리 문제로 지금 2절에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하다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가이오라는 성도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인해 기뻐한다는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말씀 보면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가이오가 진리를 알게 된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진리를 알았다는 거, 그게 뭡니까?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영혜의 문제예요. 진리란 생명인데 그 영혼이 진리를 알았다면은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그게 영혼이 잘된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 또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처럼 진리를 안 성도가 어떤 일에서든지 간에 진리 안에 행한다, 그게 바로 범사에 잘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범사 잘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은 범사 모든 일 안에서 네 영혼이 잘 되는가 잘 되기를 바란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일 안에서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간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일 안에서 진리 안에 행하라, 그 말이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렇다면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게 뭐겠습니까? 실 강건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뭐겠어요? 영혼의 강건입니다. 그걸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강건. 영혼이 강건함으로써 어떤 일이 되든지 간에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요한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뭐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일이 잘 되고 육신이 건강, 이게 삼박자 구원이다, 맞아떨어진 구원이다, 이렇게 말한 이게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에요. 결국 영의 말씀을 자꾸 육신의 관점에서 해석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벌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영의 문제를 육신을 가지고 판단해 버린 것이에요. 때로 우리가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좀 많이 있단 말이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꼬일 때 혹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에 빠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신자는 이런 생각을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생각 자체가 육신의 일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사탄의 의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걸 증명하는 게 욥기서입니다. 욥기서에 온 사단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욥이 하나님을 잘 숨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욥의 재산을 많게 하고 복을 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숨기는 것이 아닙니까? 항변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육신의 조건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사탄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그의 소금을 쳐버리면은 주님을 주를 욕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생명만 놔두고 그의 재산을 마음대로 치라 사단에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뭐 한 달 새에 조금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소, 양, 뭐 낙이 다 잃어버리고 자식까지 몽땅 다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했던 욥에게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뭐였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 여호와다.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송을 해요. 세상 볼 때는 분명히 미친 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욥을 통해 보여진 것은 신앙은 육신의 것을 조건으로 해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욥을 사탄의 침으로 들은 게 뭐냐면 욥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육신의 문제 때문에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었다. 그게 드러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더 깊이 가면 욥의 죄는 따로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육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이 되어지는 그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계산해 보려고 하는 것은 결국 영의 일을 육신으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지나지를 아니하다 하는 것입니다. 65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가는 발판을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삼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육신 일이 잘 되면 감사하나 가면서 잘못되었을 때 금방 낙심하고 내가 잘한 게 없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빠지는 것. 이게 육신을 발판 삼아 예수께 나는 모습과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육신의 일이 잘 되고 못 되고가 하나님과 관계를 판단할 기준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육신의 일이 자꾸 실패한다는 이런 생각 극히 잘못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은 잘되든 못되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잘되면 잘된 것 속에서 못되면 못된 것 속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무는 것. 그게 신자의 모습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자꾸 육을 가지고 영을 판단하는 여기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육신에 대한 기대를 참 버리지를 못하죠. 아까 욥에 대한 이야기했지만은 사람들이 말하는 건 결국 욥도 나중에는 배나 복을 받지 아니했습니까? 이런 주장을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자꾸 거기에 기대를 건다 말이죠. 욥도 인내하고 참더니 복을 배나 받았다. 참고 인내한 복 받는다는 의미가 생기고 힘이 생길 게 아니냐는 그런 기대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결국 이런 사람들은요 그들 눈에 욥만 보이고 나사로나 사도는 안 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나사로와 거지로 살면서 얼마나 참고 인내했겠습니까? 근데 그 덕분에 부자 되어 죽었습니까? 사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충성하고 헌신한 그 덕분에 세상에 높은 자리 차지하고 죽었습니까? 나사로는 그냥 거지로 예수 믿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냥 거지로 살다 거지로 죽었단 말이죠. 사도들 역시도 그냥 예수를 증거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순교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이것 때문에 뭐 줄 거니까 해보자는 이것은 영이고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영을 육으로 바꿔버린 것밖에 되지를 아니에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해버린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육의 일을 해결하기 위한 분이라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 가르치고 우리에 깨닫게 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에 관한 것이고 진리에 관한 것이고 생명에 관한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아예 못을 박아버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어떤 일이 딸지라도 비록 내가 육신의 일에 실패를 맛본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그 그런 각오가 여러분에게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믿는 것이고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을 이용해서 육신의 일이 잘 되기를 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에서든지 간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게 신앙이고 이게 영혼이 강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명의 떡, 그것 때문이지 육신의 떡 때문은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꺼내 놓으신 것도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였지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는 떡이 아니고 돈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었다. 이걸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영혼이 얼마나 악한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맞다 해놓고 옆에서 평소 믿음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일이 잘 되고 뭔가 성공하는 걸 보면은 저 사람이 평소 어떻게 하니까 저렇게 했나 보다 자꾸 이런 쪽으로 또 생각에 기울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 자체가 뭐냐면 많이 가진 사람 보면서 나도 더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 즉 형의 재산을 나누게 해달라 부탁한 동생의 탐심과도 같은 것입니다. 더 가지는 것, 더 갖고 싶다는 것, 자꾸 이것만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어버리는 것, 이게 극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느껴지는 게 뭐겠습니까? 세상을 만족감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 항상 부족하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 이건 절실히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이 세상을 보면은 부족한 게 전혀 없었어요. 지금처럼 수많은 게 없다 할지라도 전혀 부족한 게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세상이 지금은 뭘 가지고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실 뭐 문명이 발달했다 다 좋아들 하지만은 그 문명이라는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만족을 누리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문명이 발달했지만은 그 문명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자꾸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가진 자들 목이 문명이에요. 그래서 문명이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도 문명을 따라 자꾸 갖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충족되지를 못해요. 교통수단이 발달되기 전에는 그냥 살고 있는 곳에서 살아가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동차가 생기고 비행기가 생기고 배가 생기고 기차가 생기다 보니까는 사람들 마음이 여행하고 싶다, 저기도 가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굴뚝 같지 않습니까? 미국을 몰랐을 때에는 그 미국 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비행기 생기고 미국을 알게 되다 보니까 나도 미국 가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데 마음을 둔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데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는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께는 얼마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게 문제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도 갖고 싶은 그런 마음 굴뚝 같으면서도 하나님께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가, 주님과 관계 속에 철저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얼마나 강한가, 그걸 돌아볼 때에 우리의 문제는 세상에 대한 갖고 싶은 그 마음보다도 주님이란 마음이 더 희박하다는 것, 이게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요 우리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 참 부유하면서도, 자식을 키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열심히 부유하면서도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무관심해버리는 그런 우리는 또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 이걸 물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왜 찾느냐 이걸 열어 물으셔야 됩니다. 행여 나는 하나님에게 내 육신의 문제를 구하지 않으니까 됐다 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도 빨리 버리셔야 돼요. 예, 지금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를 구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그 일, 생명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 관심을 두라. 결국 육신의 문제를 갖고 나올 때에도 생명에 관심을 두고 나온다면은 더 가지고 싶은 마음에서 육신의 문제를 내어놓는 그것은 아닐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 안에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육신의 문제를 구하지 않는 게 진리를 행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우리들은 내 힘 가지고 몽땅 할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를 구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큰 교만이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안 구한다. 큰 교만이에요. 차라리 이것은 육신의 문제를 구하는 것보다 못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관심에 우리도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관심에 내가 관심을 둔다는 것, 이건 신자로서 크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관심을 두었다면 우리도 세상에 관심 두는 게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하늘에 관심을 두었다면 우리의 관심도 하늘에 관심을 두어야 되죠. 66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지난 수요일에 말씀한 대로 그 생명에 대한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육신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고 영의 문제, 그것 또한 육신의 시각에서 이해하려고 했던 그들에게 이 하늘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떡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있는 그들 마음이 강파했기 때문에 도저히 생명을 말한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 믿으면 세상에서 제일 복도 주신다는 이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 육은 무익하다 말이죠. 복은 오직 하늘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 그건 잘못된 예수야 떠나버린단 말이죠. 뭐냐면 문장이 어려워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떡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이 단단해서 강팍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갔어요. 그 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 답합니까? 68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 크,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참 멋진 말이죠. 이걸 보면 베드로가 어쨌든 예수 앞에 멋진 말을 혼자 다 한 것 같아요. 영생의 말씀에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떡을 찾아온 사람들은 말씀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도망을 쳐버리는데 지금 누구는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곧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네기로 하겠습니까? 어디로 가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냐 그 말이죠. 우리가 어디가 생명을 찾겠습니까? 어디가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딴 데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기적 때문에 예수께 남은 것도 아니고 떡 때문에 남은 것도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예수님에게 남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지금 남아있는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건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에 속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문제이지 육의 문제가 아니다. 육의 문제 때문에 예수께 남아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했던 게 도망쳐버립니다. 아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도망쳐버리죠. 하지만 생명에만 마음을 두고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이 이해 안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어려울 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준 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줬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이해가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이 아니고 어디가 생명을 얻겠습니까?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에게 살을 내어놓고 피를 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왜 다른 사람들은 생명만을 말하는 그 예수를 싫어하고 떠나버리는데 지금 나는 떠나지 않고 영생의 말씀 여기 계시오매 네 귀로 가오리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은 내가 믿음이 잘나서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붙들어서 예수께로 인도했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 내리시고 바로 그 덕분인 거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분이 돼야 되죠.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으로 아시는 그런 신자는 예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달다 세상 그 어떤 걸 취하는 것보다도 영생의 말씀을 아는 것이 더 즐거운 사람들이죠. 그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행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애가 세상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고 장만하고 이러한 즐거움보다도 말씀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시고 주님이 계신 그것으로 더 즐거워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진리 안에 행하는 참된 신자의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그처럼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사망이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사망으로 보지를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원한 복을 이 땅에서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영과 육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예수님 말씀 어렵다며 주님을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영생의 말씀이 죽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기로 가오리까 하는 고백하는 사람인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주님께 남아있는 이유가 주님을 찾은 이유가 영생의 말씀 때문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예수께 인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 남은 생애가 참으로 예수님 때문에 생명 때문에 영생의 문제 때문에 진리와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의 비밀이 말씀을 알아가고 깨닫는 그 즐거움 참으로 꿀송이보다 더 단 주의 말씀에 대한 그 느낌 그 깨달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